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국민들은 오늘 브뤼셀 연쇄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모 인파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죽음의 증표들이 가득 놓인 브뤼셀 델라 브루제 광장으로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일제히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테러에 대항해 단결한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벨기에 언론들은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 연쇄 테러를 가해 30여 명을 살해하고 200여 명을 다치게 한 주범 나짐 라크라위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뤼셀 안데르레흐트 지구에서 체포된 라크라위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또 앞서 브뤼셀 공항에 자살폭탄 공격을 가한 두 명은 칼리드와 브라힘 엘 바크라위 형제였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그러나 아직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지역에서 기습 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요원 7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독일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어제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이스탄불 내 독일인을 겨냥해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 보안군은 또 어제 시리아에서 터키로 몰래 잠입하려던 ISIL 테러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살폭탄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ISIL이나 쿠르드 반군들이 공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훈련소를 공습해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공습은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공격기지로 예멘을 이용하고 있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자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그들의 거점을 없앤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미군이 공습한 알카에다 훈련소에서 70여 명의 테러 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 성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에 이어 오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우리시우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미국 등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40년 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서막이 된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 독재 기간 중 3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에는 미국이 당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미국이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했던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시리아에서 휴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자들에게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 주들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두 주자들이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를 20% 이상 따돌리며 승리해 58명의 대의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반면 크루즈 후보는 유타주에서 압승하면서 40명의 대의원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어제 실시된 아이다호주 당원대회와 유타주 예비선거에서 각각 7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압승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5년의 긴 내전 기간 동안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난민 신세가 된 시리아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유입으로 이웃한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특히 독일은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우호 정책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범죄 사례도 있고요. 또 난민을 가장한 테러 분자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또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극우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들 정당 가운데 하나인 신나치 계열의 국가민주당이 시리아 난민에게 이례적인 감사 표시를 해서 화제입니다. 국가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은 극우 정치인의 차량에 달려와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바로 두 명의 시리아 난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달려와서 이 정치인을 차에서 끌어내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또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상을 입은 극우 정치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당의 대표가 시리아 난민들이 선행을 베풀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일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글쎄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적어도 사고를 당했던 이 극우 정치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24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 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11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맑겠습니다. 1도에서 11도 분포. 개성도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분포. 끝으로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영상 2도에서 6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밥 딜런의 노래 Blown in the Wind 들어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really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Salah Innan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벨기에 브뤼셀 연쇄폭탄 테러의 핵심 용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현장에서 자폭한 테러범 두 명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형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벨기에 테러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경찰이 수배한 핵심 용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네요.
네, 벨기에 언론들이 지금 그런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브뤼셀 국제공항에서는 자폭한 테러범들 외에 달아난 핵심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25살의 나짐 라크라위였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공항 CCTV에 찍힌 라크라위의 사진을 공개하고 체포에 나섰는데요.
네.
라크라위는 흰색 외투를 입고 자폭한 테러범 두 명과 함께 나란히 공항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또 세 사람 모두 폭발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여행 가방을 올린 카트를 하나씩 끌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라크라위가 테러 공격 하루 만에 브뤼셀 안데르레히트 지역에서 붙잡혔다고 벨기에 언론들이 오늘 아침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자, 25살의 나짐 라크라위 어떤 인물인가요?
모로코계 벨기에 국적자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때도 폭탄 제조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라크라위가 이번 폭탄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지역 총책으로 유럽 내 핵심 인물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지난 18일 브뤼셀에서는 이 파리 테러범 중에 한 명인 살리 압데슬람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 압데슬람이 숨어있던 집에서도 라크라위의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벨기에 당국은 이번 브뤼셀 테러 전날 이미 라크라위의 이름을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테러 공격을 막지 못한 거군요.
네, 그래서 벨기에 당국의 테러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이 130여 명이 숨진 파리 연쇄 테러 당시에도요.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두를 비롯해서 주범 9명 중에 4명이 벨기에 출신이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이들이 벨기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아바우드와 압데슬람 모두 브뤼셀 인근 몰렌베이크라는 곳 출신인데
네.
몰렌베이크는 1960년대부터 중동계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현재 인구의 30% 이상이 무슬림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또 공항에서 자폭한 범인들도 신원이 밝혀졌다고요?
네, 역시 벨기에 국적인 30살 브라임 엘 바크라위와 27살 칼리드 엘 바크라위 형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벨기에 국적이고요.
네.
벨기에 당국이 아직 이 신원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벨기에 언론들이 앞서 말씀드린 CCTV 화면과 함께 형제들의 신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벌어진 이 지하철역 폭탄 공격의 범인은 아직 벨기에 당국이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벨기에 경찰은 파리 테러 이후에 아직 붙잡히지 않은 잔당들이 이번 테러 공격에 연루됐고 또 앞으로 추가 테러를 벌일 가능성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8일 체포된 압데슬람도 벨기에 경찰 조사에서 브뤼셀에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테러로 인한 사상자 집계에도 좀 변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브뤼셀 외곽 자벤템 국제공항 그리고 브뤼셀 중심가 말페이그 지하철역에서 연쇄 폭발로 31명이 숨지고 270명이 이상 다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 중에 처음으로 신원이 밝혀진 사람도 있는데요.
네.
자벤템 공항에서 숨진 페루 국적의 37살 여성 아델마 타피아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는 벨기에인 남편과 함께 브뤼셀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폭발 직전에 남편과 4살 난 쌍둥이 딸들은 공항에 좀 떨어진 곳으로 구경을 간 상태였고 그래서 네. 다행히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자, ISIL이 어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죠?
네. 이 테러 발생 몇 시간 뒤에 공식 성명을 내고요.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ISIL이 이번 공격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벨기에에서 파리 테러범들이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벨기에는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미군주도 연합군 공습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ISIL은 자신들을 공격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 공격 을 이제 위협을 했었죠.
네.
또 이렇게 추가 테러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기가 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변국들도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공항 등 주요 시설의 경계 수위를 높였고요. 미국도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테러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강화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어제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세계 지도자들이 이번 공격을 일제히 규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트위터에 관련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벨기에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한 테러 분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이자 친구인 벨기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면서 또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유럽 정상들도요 이번 공격을 일제히 규탄했는데요. 유럽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을 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요. 이번 테러가 민주주의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라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 힘든 시기에 동맹인 벨기에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 또 두 딸과 함께 어젯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현역 대통령으로는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하고 쿠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얼마 전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으로 미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국빈 방문은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가 1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었고요. 지난 2000년대 중반 부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반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마크리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이제 14년간 좌파가 집권을 했었는데 지난 2014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이후에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고요. 마크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보낼 이제 굵직한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마크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데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군사 독재 정권의 시작을 알린 쿠데타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적으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군사 독재 기간 중에 희생된 3만 명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헌화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요. 과거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불과 뭐 지난주에 비밀 문서가 해제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비밀 문서들이 해제가 됐는데요.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번 문서 해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치구 천원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어제 미국 서부 3개 주에서 실시된 경선 결과 먼저 살펴보고요. 벨기에 테러 사건에 대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 이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22일에 미국 서부 3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네, 앞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남부 애리조나 주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고요. 하지만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 서부 유타 주에서 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서부 유타 주와 아이다호 주에서 각각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자 공화당 선거 결과부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이 대의원 58명이 걸려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독차지를 했네요.
네. 이 애리조나주는 1위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이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는데요.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오르면서 이 대의원 58명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네.
테드 크루즈 후보는 25% 지지를 얻으면서 2위에 올랐고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0%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 가 애리조나주에서 손쉽게 승리 거둘 걸로 예상이 됐었었죠.
네, 이 애리조나주는 남쪽으로 이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애리조나 유권자들 가운데는 이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젠 브루어 전 애리조나 주지사와 마리코파 카운티의 그 치안 담당자인 조 아파이오 보안관의 지지를 받은 것도 이 트럼프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이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네.
이 브루어 전 주지사와 아파이오 보안관 이 불법 이민자들을 강경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또 당원대회 방식으로 열리는 유타주 선거에는 크루즈 후보한테 패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 유타주에 그 대의원 40명이 걸려 있는데요. 이 유타주는 대의원 배분 방식이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 지지율 50% 이상을 얻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 5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에게 이 대의원 40명을 모두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나눠주는데요. 크루즈 후보가 50%를 넘겼습니다.
네.
69%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대의원 40명을 모두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크루즈 후보의 지지표를 뺏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민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이 크루즈 후보한테 표를 좀 몰아줘야 한다 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케이식 후보 지지율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네, 17% 지지를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뭐 36%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유타주에서는 완패한 건데요. 이 유타주는 주민의 대부분이 모르몬 교도인데 이 트럼프 후보가 원래 또 이 모르몬 교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모르몬 교도인 밋 롬니 전 주지사가 열심히 반 트럼프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수요일 이 23일 오늘 이 테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부시 전 주지사는 크루즈 후보가 원칙에 기반을 둔 한결같은 보수주의자이고 또 공화당을 단합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은 애리조나와 유타, 아이다호 이렇게 세 곳에서 경선을 치렀는데요.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는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8% 지지를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APEC 연례 총회 기억나시죠?
예, 미국에서 뭐 가장 큰 유대인 이익단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친이스라엘 단체 회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APEC 총회에 뭐 각 당 경선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을 다 했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만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샌더스 후보가 APEC 연설까지 포기하면서 이 애리조나주에서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큰 표차로 이렇게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원대회 방식으로 열린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80%와 78%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클린턴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또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어제 유타주하고 아이다호주 승리가 샌더스 후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샌더스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굉장히 그 클린턴 후보에게 뒤처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어제 승리를 거둔 애리조나주의 대의원 수가 유타주와 이 아이다호 대의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가 뭐 세 개 주 가운데 두 개 주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얼핏 보면은 샌더스 후보가 더 크게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대의원 수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이 클린턴 후보보다 대의원을 6명 더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이 배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테러가 나자마자 이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테러가 발생했죠. 그런데
네.
그러자 이 미국 주요 도시들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브뤼셀 테러가 난 이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 미국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다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미국에서는 특히 수도인 워싱턴 DC하고 뉴욕시가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워싱턴 DC 경찰이 주요 시설에 경찰을 또 추가 배치했고요. 주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도 경비를 강화했는데요. 뉴욕 경찰국은 거리와 지하철을 순찰하는 경관의 수를 크게 늘렸고요.
네.
또 뉴욕 항만 당국도 주요 항만에 대한 보안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네, 또 뉴욕주에서는 이 주 방위군까지 동원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테러 소식이 알려지자 앤드루 코우머 뉴욕 주지사가 이 주 방위군 400명을 소집해서 이들을 케네디 국제공항 같은 주요 시설에 배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뉴욕주 경찰이 시내 교량과 터널 그리고 기차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는데요.
네.
이 밖에 뭐 매사추세츠주와 시카고시 등 미국의 주요 도시도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네. 테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벨기에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테러리즘과 싸워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벨기에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한 테러에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민주공화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인데요. 벨기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테러 문제가 또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런 테러가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이슬람교도가 미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고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테러 용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물고문이나 그보다 강도 높은 신문 기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후보는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 사법 당국이 이슬람 교도가 모여 사는 지역을 순찰하고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이 극단화되기 전에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인 존 케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이렇게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고 뿌리 뽑기 위해서 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내 무슬림 거주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자는 크루즈 후보의 발언에는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케식 후보의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공화당 후보들은 매우 강경한 발언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테러리즘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트럼프 후보의 고문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방식을 쓴다면 ISIL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뿐이란 겁니다.
네.
또 크루즈 후보의 무슬림 지역 순찰 발언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증오에 찬 제안이라며 미국의 수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또 미국 내 이슬람 교도들에게 미국은 여러분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 역시 공화당 후보들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미국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란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이번 벨기에 테러에 대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친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고요. ISIL의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고한 사람들을 줄이는 야만적인 테러 단체와 싸우는 것이지 특정 종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들어와 있네요.
네,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미국에서만 6,500만 명이 이 만성적인 요통, 그러니까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뭐 물리치료와 진통제, 약물 주사 등 별의별 방법을 동원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왔습니까?
완전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훈련을 한 결과 이 많은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 명상요법은 명상과 요가를 병행하면서 이 허리 통증과 같은 경험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또 이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네요.
네. 어떤 식으로 그런 효과를 알 수 있었나요?
네, 그 20살부터 70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요통 환자 3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학자들은 이들을 그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한 그룹은 요가를 병행한 명상 훈련을 받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심리치료의 일종인 인지행동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뭐 그동안 지내던 대로 그대로 지내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계속 생활하던 대로 지내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명상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통증이 완화됐다는 걸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까?
뭐 내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양말 등을 신게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뭐 통증도 덜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그 1년이 지나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22일자 미국 의학협회 자마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가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걸로 알려졌네요.
네. 그 아메리카 나우 시간에 뭐 몇 번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해서 이 사망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진통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마다프 고열 존 소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약물의 도움 없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명상요법은 뭐 약의 부작용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또 명상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요법은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이 요가 동작에 고통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Coming Home 들어보시죠.
coming home.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달 초에 미국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가 국제우주정거장 체류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이 켈리 씨는 국제우주정거장에 340일 동안 연속으로 머물렀는데요. 켈리 씨가 지구로 돌아왔지만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해서 6명의 우주인이 머물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After spending nearly a year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NASA's Scott Kelly and Mikhail Korniyenko of the Russian
Space Agency. 지난 3월 1일 미국의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씨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340일을 보내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세운 켈리 씨는 우주에서 꽃을 피우고 지구의 쌍둥이 형과 신체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의 실험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습니다.
And next, Scott, for you is the ret to the MBSU MLI with the MLI bag ret.
Okay. 켈리 씨는 ISS 1년 체류 계획에 따라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장기 체류했는데요. 이 계획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러시아 연방우주국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는 2030년까지 화성 유인 탐사를 하겠다는 목표 아래 우주에 장기간 머물 때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켈리 씨 전에도 1년 넘게 우주에 체류한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수는 극히 적은데요. 그만큼 우주 공간에서 오래 체류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인류의 이런 도전이 가능한 배경에는 바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에 머무는 꿈, 몽상이 현실이 되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꿈을 꿔왔습니다. 1957년에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린 이래 인류는 로켓과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리긴 했지만 우주에 인간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터무니없이 짧았는데요.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아폴로 18호가 달에 갔을 때 5일 정도 우주에 머무른 게 가장 길게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의 과학자였던 치올코프스키는 우주에 거대한 정거장을 설치하고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서 인공중력을 만들어 인간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에는 몽상으로 여겨졌지만 100년 가까이 흐른 오늘날에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인류는 1년 365일 우주 공간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합동 프로젝트.
국제 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16개 나라가 참여해서 2010년에 완공했는데요. 길이 72.8m에 폭 108.5m, 무게 450톤에 달하는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비행체입니다.
Welcome aboard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 are flying around the planet.
네, 국제우주정거장의 내부를 설명해주는 동영상 내용 듣고 계신데요. 전체 공간은 축구장 크기 정도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작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크게 미국 구역과 러시아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러시아 구역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유도와 항법, 통제, 생명유지장치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 구역에서는 가장 큰 실험실과 태양전지판, 생명유지장치, 화장실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 350km 상공을 초속 8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고 있는데요. 총알이 나르는 속도가 1초에 1km 정도라고 하니까 이 국제 우주정거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총알보다 무려 8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우주로 간 까닭.
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국제우주정거장을 왜 우주에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를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다양한 우주실험을 위한 독보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는 높으면서 무게는 가벼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효능이 좋은 순도 높은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스콧 켈리 씨처럼 향후 장기간의 우주 탐사와 우주 여행에 대비해서 우주 환경에서의 인체 변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의 신비를 푸는 우주과학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지구에는 없는 물질을 연구하거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각종 신비한 전파를 분석하는 일도 국제우주정거장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승무원.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보통 6명이 체류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2명, 3명씩 배정하고요. 나머지 국가에서 1명씩 올려보냅니다. 이 승무원 교대는 보통 1년에 4번 정도 진행되는데요. 한번 올라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 체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문제점.
국제우주정거장은 여러 나라의 우주정거장 모델을 조립해서 제작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만든 장비를 가져갔다가 출입문 크기와 맞지 않아서 9일 동안 일일이 분해에 들어간 일화도 있고요. 태양광 발전기나 로봇팔 등은 국가별로 사용시간이 할당돼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합니다. 또 장기간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수백억 달러 이상 들 것으로 보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3분의 이상이 미국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세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꼭 한번 봐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빛을 적게 받아들이는 특수 제작 저광 카메라가 동원됐는데요. 우주정거장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해 뜨는 장면부터 우주인들의 유영 작업도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번개 치는 모습이나 먼 지구의 도시 야경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승무원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What's wrong?
I'm feeling very discouraged.
Oh, how come?
Well, I've applied to many jobs, and I have yet to hear from any of them.
Don't give up now. The best is yet to come. 본문에서 저는 Hey, what's wrong? 무슨 일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I'm feeling very discouraged. 나 매우 낙담했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how come? 아니, 왜? 라고 다시 묻는데요. 제이슨은 Well, I've applied to many jobs and I have yet to hear from any of them. 내가 여러 일자리에 지원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어 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는 Don't give up now. The best is yet to come. 에이, 포기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best is yet to co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at's wrong?
I'm feeling very discouraged.
Oh, how come?
Well, I've applied to many jobs, and I have yet to hear from any of them.
Don't give up now. The best is yet to come. Today's expression is the best, B-E-S-T, best, is yet, Y-E-T, yet, to come, C-O-M-E,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This simply means that the best has not come, but it will. This is a common expression in American English. The best is yet to come은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또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상황이 올 테니까 인내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취직이 안 돼서 많이 낙담한 모양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라며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영어로 Don't give up now. The best is yet to come. 라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위로하거나 격려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e best is yet to com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s wrong?
I'm feeling very discouraged.
Oh, how come?
Well, I've applied to many jobs, and I have yet to hear from any of them.
Don't give up now. The best is yet to come. Let's review. The best is yet to come simply means that the best has not come, but it certainly will.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칼리 시몬의 Nobody Does It Better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body does it better. Makes me feel sad for the rest. Nobody does it half as good as you. Baby, you're the best. I wasn't looki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3월 23일 오늘 독일의회는 바이마르 헌법을 폐기하고 모든 통치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줍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의회에서 제정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이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제 채택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경제난으로 독일 국민들이 절망감에 빠져있을 당시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아돌프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Wir haben in diesen neun Monaten ungeheuerliches erreicht. Vielleicht wird man so derjenige sein.
그리고 이를 위해 히틀러는 공산당과 3인당을 불법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오늘 히틀러는 독일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인류에게 닥쳐올 대재앙의 서국이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오늘 미국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정치가이며 운병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민중대회에서 그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10년 전 영국 의회는 미국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일 것을 요구한 스탬프 액트, 즉 인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국 주민들은 곧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영국의 폭정에 항거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창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오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오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Forbid it, Almighty God.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But as for me,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내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영국의 미국 식민지 정치에 대항해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은 이듬해인 1776년 미국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